예, 열왕기도 이제 마무리, 열왕기 상권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19장 9절에서 18절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납니다. 가르멜산에서 바알 사제들과 대결을 하고 수백 명의 사제들과 예언자들을 엘리야가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이제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니자 엘리야가 이제는 지쳐서 사람을 그리만 죽였으니 지칠만도 하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 엘리야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느님과 대면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을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에 나왔었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거대한 자연현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만 그런 곳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조용함 속에서 하느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엘리야가 하느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데 결국 하느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외적 체험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큰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세속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느님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본질은 항상 자신의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고요함 속에서 그 만남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느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그의 후임을 한 명 점지해 주시면서 엘리야의 짐을 덜어주시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7절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 사파세 아들 일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임금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임금까지도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의 권능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친다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하느님은 이 엘리야를 시나이 산 하느님의 산으로 인도를 했고 이유는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성소를 확인하고 또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휴식을 주신 거죠. 그의 엘리야의 피신은 어떤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근원적인 셈에 대한 어떤 축으로 이제 다시금 변하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치고 절망한 그의 영혼을 폭풍과 지진과 불로 몰아붙이거나 보여주시지 않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달래시듯 그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으신 주님께서 엘리야 말고도 오므리 왕조에 맞서서 대적할 사람이 더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서 사바세 아들 예언자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모세오경의 모세와 이 엘리야 예언자에 대한 구약의 기록을 서로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제법 있습니다. 유다교 전승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죽을 때에도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땅에 묻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만 어디에 묻힌지 모른다라는 그 표현으로 땅에 묻히지 않았다라고 그 유다 전승에서는 확대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죠. 하늘로 올라간 창세기에서의 인간. 그래서 그 세 명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교의 묵시문학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인자나 메시아는 모세와 엘리야를 동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이제 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또 나중에 엘리야의 제자, 수석 제자가 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여러 면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첫째, 이 스승 엘리야가 종교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에 몰두한 반면에 엘리사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외정과 내정에 매우 깊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둘째로 또 이어지는 19장에 따르면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소외된 지역 출신이긴 했습니다만 꽤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셋째는 두 사람은 성격에서도 매우 다릅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엄격하고 강직해 보이고 늘 혼자 다니죠. 어디를 피해 다니도 혼자 다니는 반면에 엘리사는 필요할 때는 단호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 학교를 아주 충실히 활성화시켜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든 거죠. 무리를 만들어서 무리와 어울리고 그걸 또 자신의 힘으로 이용할 줄도 아는 그런 융통성 있고 또 어떤 사목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관계도 닮아있는 부분이 있죠. 엘리야 영과 겉옷을 전수받은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특히 그가 행한 기적들은 그 종류와 양에서 다른 예언자를 스승마저도 압도하는 그 구약성서 전체에서 예언자가 기적을 일으킨 예언자치고 엘리사만큼 많은 기적을 일으킨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책의 성격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변하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하느님의 기적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마지막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예. 엘리사 이후로는 이제 그런 하느님의 기적 막 뭐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기적을 베푸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자잔하게는 뭐 또 이렇게 막 다른 책에 소설 같은 책, 유디끼라든지 짧은 책에서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 역사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책으로 할 수 없는 소설들이고 나머지 역사서에서 이제 하느님의 기적, 직접적인 기적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엘리사 전승까지 이제 후대의 그 편집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전승들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훨씬 이전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기적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역사 이야기는 그 편집들이 직접 거의 보고 기록한 이야기다 보니까 기적들의 양이 획기적으로 훨씬 더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게 되죠. 현실적인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기적이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엘리사 이전까지의 기적에는 그 기적이 확대 재생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엘리사 이후로 이 기적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승을, 그러니까 구두 전승을 받은 거의 최종적인 이야기가 엘리사 예언자 때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사야 예언서나 예레미야 예언서도 대단히 큰 예언자들입니다만 그 예언서들에서는 이런 기적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19절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열두 번째 결의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었다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농부지만 결의수가 일단 보이는 것만 12마리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집안이 대단히 부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어서 자신이 그를 후임으로 낙점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1절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결의수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서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라고 합니다. 엘리사 이 행동 결의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자기 몫의 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다시금 쟁기를 부수어서 그것을 장작 삼아서 제물로 바친 소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합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예언자로서의 충실히 살아가겠다 엘리사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외적인 모습들은 복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또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과 사실은 겹쳐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0장 34절 벤하닷이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임금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업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의 특별구역을 두었듯이 임금님도 다마스쿠스의 특별구역을 두십시오. 이제 아합은 그러면 그 조건으로 당신을 놓아주리다 하고 말한 다음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자, 아람 임금 벤하닷과 전투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벌인 거죠. 그 전투에서 아합 임금이 승리하고 벤하닷을 아합이 풀어줍니다. 하지만 아람 임금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곧장 주님의 예언자의 질책을 받게 되는데 2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예언자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자를 손에서 풀어주었다. 그러니 그를 대신하여 네가 죽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이를테면 다윗 임금은 전투를 나가기 전에도 치른 다음에도 하느님에게 그에 대한 허락을 받고 전투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하느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느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아합은 적군의 임금의 목숨에 대한 선택이라는 중요한 판단을 앞에 두고 하느님에게 그 뜻을 묻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언자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전투가 시작이 될 때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 전투에 당신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사기를 세워주셨는데 아합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금세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했다. 그러니까는 뭐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모든 전공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11개 상권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